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7장.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마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나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유다 가문에서 12,000명, 르벤 가문에서 12,000명, 갓 가문에서 12,000명, 아셀 가문에서 12,000명, 납달리 가문에서 12,000명, 므낫세 가문에서 12,000명, 시므온 가문에서 12,000명, 레위 가문에서 12,000명, 이사갈 가문에서 12,000명, 스불론 가문에서 12,000명, 요셉 가문에서 12,000명, 베냐민 가문에서 12,000명.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보니 내 앞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부족과 민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흰 겉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빙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터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장로가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그들 위에 따갑게 내리쬐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열도 그들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까이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이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구 저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리
우리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치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밤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사사기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회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들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들을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대한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주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대한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요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일곱 해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사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사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열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사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사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도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도온을 사로잡으니 기도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도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 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에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너의 눈을 고쳐주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시 내 대답을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너가 이 사람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너가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중심은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논쟁인데 비록 바리새인들은 그를 정죄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논리 정연한 진리를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비로소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만나 격려하는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 산다고 하면서 복음의 역사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모세의 제자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 수 있는 위험성도 이 말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릴 것인가, 스스로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지만 바른 천국 백성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두려워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 중심으로 신앙의 확신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의심으로만 접근하던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형편을 듣고자 했지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도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의 부모의 반응으로 더 이상 예수도에 대한 자신들의 불신이 옳음을 입증하지 못하자 이들은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2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주문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그 의도하는 말투는 예수 기도를 부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만 이런 경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표현은 마치 자신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증언하라는 또 다른 협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표현이야말로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하는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은 주님 때로부터 아마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오히려 의연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25절 상반절인데 당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신앙하면서 최소한 이런 한 가지 확신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그 한 가지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과거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실로함의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같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믿지 못하고 거절하려 애쓰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너무나 분명한 경험의 고백이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26절인데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27절 상반절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는 27절 하반절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맹인이었던 자신은 이미 예수도의 제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나는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기도나 사도들은 물론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모습은 확실히 본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8절인데 저들의 이러한 반응은 사뭇 급하고 분노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29절 상반절인데 이 고백은 너무나 일반화되고 별로 믿음이 필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한마디 속에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29절 하반절의 어리석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비극의 고백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에게는 영생이나 생명을 갖지 못했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는 30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바른 스승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위력을 증거하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30절인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 정확한 신앙적 답을 줬어야 함에도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신앙적 논리를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1절인데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죄인의 기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강한 펀치를 한 대 맞은 셈이지요. 그러나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2절이죠. 지난번에 인용했던 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3절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수 기도를 이 사람은 자신 있게 그 주님의 출처를 선언하고 나섭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역시 당시의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나섭니다.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것은 세상에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판단이나 생각은 성경의 바탕에서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이건 부모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자로 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가르치려 할 때는 더욱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죄 가운데, 즉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자신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차 서로 가르침에 열려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는 예수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표면적으로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 사람이 정죄받고 적대시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죠. 오늘 나는 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도를 떠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나만이 아는 한 가지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대한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채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사실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친은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했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까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아이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 숭배는 더욱 상향했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했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죽이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신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겨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세벨은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 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 가서 불타던 열심이 식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했고 힘이 약했습니다. 남방 유다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그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나라가 부흥할수록 타락도 쉽게 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바알 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파괴할 때까지 유행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하면서 각가 우상을 다 도입했고 만들었으며 번성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잃었던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아시리아인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역사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노예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수르바벨이 많은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은 에사라는 포로로 잡혀간 지 80년 후에 제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도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모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가 라디오라는 편리한 매체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